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묻혀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2016년 10월 30일 은혜 시리즈 12번째 전환이라는 제목입니다. 은혜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음에도 이렇다 내세울 만한 결과도 열매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런 처량한 신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딱히 난관을 타개할 뾰족한 방법도 없어서 그냥 그물을 씻고 있는 신세는 분명히 맥 빠지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수고를 했건만 결과적으로는 베드로처럼 빈 그물만 남은 허탈감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의 인생에 전환이 일어났는지 첫 번째 침투, 두 번째 자극, 세 번째 파송 그런 순서로 큰 제목으로 대제목으로 말씀을 살핍니다. 첫 번째 침투입니다. 예수는 끊임없이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침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허구 많은 배 중에 하필이면 베드로였을까? 고기 없는 빈 배, 빈 그물을 싣고 있는 어부들의 관심드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나의 실패와 상실, 저주와 벌이 아닙니다. 예수가 우선순위로 주목하는 축복의 기회가 바로 이런 나의 좌절이 됩니다. 둘째로 발 디딜 틈 없이 고기로 가득 찬 만선의 배, 고기를 장만하느라 정신을 못 차리는 어부들의 작업장에는 예수가 들어갈 빈틈이 없습니다. 허탈해서 마음의 경계가 허물어진 틈새가 생긴 것이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올 빈자리가 생긴 것이 축복입니다. 나의 허탈한 마음, 나의 좌절이 바로 끊임없이 나에게로 다가오시는 예수의 그 길이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가 배에 올라서 뭍에서 약간 뛰기를 청하신 것처럼 고기가 계속 잡혔으면 어부들은 신이 나서 바다 같은 세상의 영역, 캄캄한 밤의 시간의 세계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바다는 항상 세상에서 있는 그런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도에서도 세상을 가리켜서 고해라, 고난의 바다라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다 맞는 이야기옳시다. 그런데 예수는 육지에서 행하십니다. 낮에 행하십니다. 대지를 행하시며 밝히는 예수의 영역, 그것과는 만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다시금 바다의 언저리 해변가로 왔고, 예수는 육지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그들을 만나러 해변가로 찾아서 오신 것입니다. 이런 경계의 영역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찾아오십니다. 네 번째로, 그런데 예수의 명령은 다시 그들을 실패의 기억이 있는 바다 안으로 살짝 아주 조금만 뛰어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싫든 좋든 베드로는 만약에 예수께서 그냥 물가에 뱀 뱃속에서 가르치신 다음에는 얼마나 어색한 장면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슬쩍으니 나와서 청중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물가 안으로, 물 안으로, 바다의 영역 안으로 조금 뛰어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삶의 영역에 침투해서 들어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는 차마 예수가 가르치는데 그 배 안에 있는 베드로가 그곳을 떠나서 들어오기에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베드로와 한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코너로 몰아붙이는 그런 형편에 두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침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말씀의 침투입니다. 세상의 영역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겉보기 대상은 무태 있는 청중이지만은 실상은 한 명의 청중을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날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아무의 이름도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름은,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이름은 그 베드로 한 사람의 이름과 베드로의 동무였던 사람들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배 안에 머물러 있던 베드로, 꼼짝없이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묘한 입장에 처합니다. 예수의 말씀은 수많은 사람에게 해당하지만은 지금은 그 이름을 기억하는 한 명의 청중을 위한 말씀입니다. 원든 말든 예수의 말, 성경 말씀을 듣는 입장에 처해진 것이, 그것이 그냥 우연히 저절로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삶의 영역에 침투한 증거이고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흔적입니다. 이제 큰 제목 두 번째, 자극입니다. 마치 심장이 정지된 환자를 의사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자극을 주듯이 예수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고 살아날 때까지 온갖 자극으로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 사이에는 적당하게 편리한 안전거리가 유지됩니다. 나는 그대로 있고 그저 성경 말씀은 마음의 수양에 좋고 교양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정도이지 나를 직접적으로 건드리고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물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입니다. 생동력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그냥 이 말씀은 설교 마치고 각자의 영역으로 돌아가면 좀 좋을까? 아마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3단계로 베드로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더 이상 중립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부하든지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형편에 처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은혜가 된다, 마음의 감동이 된다, 좋은 말씀으로 들어오지만은 좀 지나면은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우리를 두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곤란케 하심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죽어 있는 상태에서 자극해서 전기 충격을 주든지 뺨을 때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이십니다. 둘째로 다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명령. 이 명령은 몰랐던 사람도 배에 고기가 없다는 뼈아픈 상처, 과거의 실패와 아픔을 새삼 상기시키고 직면시키게 하는 도전입니다. 왜 그렇게 물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을까요? 그물 씻지 않으면 안 됩니까? 어차피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렇게 씻을 것도 없는 깨끗한 그물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 친구의 손인 누이가 결혼해서 애를 가지자 말자 정말로 그 남편이 대학 공부할 때 삭바느질 하면서 그렇게 꽤 좋은 대학입니다. 그 최고로 알아주는 대학을 졸업해서 인자는 직장도 되어서 인자는 정말로 그 집안을 끌고 갈 만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죽어서 유복자를 베어 있는 이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남들은 장례 치르느라 법석인데 그 누이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도 않고 방 안에서 필요도 없는 바느질할 것만 산더미만큼 쌓아두고 바느질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정말로 그 바느질하는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은 자기의 기막힌 현실을 직면해야 되니까 그것을 도피하는 방법으로 쓴 것이 아닌가. 세월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헤아려지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정말로 그렇게 빈 그물을 씻는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은 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자기의 처량한 모습을 그런 실패와 좌절을 직면해야 되는 그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도구로 그렇게 그물을 씻지 않았을까. 이때 것은 살아간다는 노력이 상처를 피하고 덮는 데 에너지를 썼는데 이제 예수의 말씀은 상처를 받아들여라, 인정하라고 그렇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가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 가장 그 시초는 아플 때의 아픈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화가 났느냐 그랬을 때 화 안 났다고, 정말로 화 안 났다고 그렇게 고함을 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함을 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화난 증거입니다. 내가 정말로 화를 내고 있구나, 내가 정말로 아프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서부터 나의 상처도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는 명령은 자기가 지금껏 살아온 방식과 처세와는 어긋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맞는 것은 말씀하신 예수의 말에만 맞지 딴 것에는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에는 맞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했지만은 세 번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겠다고는 베드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겠습니다 라든지 주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런 말을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믿었다는 말입니까? 안 믿었다는 말입니까? 믿지를 않았다는 말입니다. 고기를 잡겠다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물을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는 이런 건방진 선생을 봤나, 전직이 목수였으면 목수일이나 할 것이지 하는 억하심정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지 고기가 잡히냐 마냐, 많이 잡히냐 적게 잡히냐라는 이것은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역설적으로 억하심정으로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순종한 그 순종이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의 기본 자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는 궁극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것. 그것은 명령하신 분의 몫이지 따라하는 종의 몫은 아닙니다. 순종과 노력의 결과에 대해서 지나치게 연연하는 것. 잘 되었다고 자기가 한 것 마냥 우쭐대고 과시하고 교만해지는 것, 또는 실망해서 숨고 도망하는 것, 결과에 대해서 과하게 집착하는 것, 이것이 자기가 주인인 양 주제를 파악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도,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수고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잘된 것 마냥 또 자기가 안된 것 마냥 우쭐한 것도 지우친 것이고 또 거기 대해서 창피하다고 고개 숙이는 것도 모자란 것이고 주제를 파악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이해가 되는 것, 내가 믿어지는 것만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의 전제가 아니라 오히려 순종이 믿음입니다. 애가 왜 편식합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이해되는 것만 먹으니까 편식입니다. 순종은 어떤 것입니까? 묻지 않고 골고루 차려둔 엄마를 믿고 또는 믿지 않아도 차려둔 대로 그냥 엄마가 먹어라 했으니까 먹으면은 몸에 좋고 건강에 좋고 다 좋은 그 골고루 먹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잣대는 미래의 결과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이 성공입니다. 현재의 성실이 나의 성공의 잣대입니다. 이제 끝으로 파송입니다. 세상과 사람 속으로 우리를 파송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뉴욕의 좁은 파킹장에서 일어난 그 사건입니다. 제 친구가 한 번은 뉴욕에 있는 음식점인데 들어가는 입구가 아주 좁습니다. 그 안에는 파킹장이 넓게 되어 있는데 그 나가는 차와 들어가는 차가 접촉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은 거의 이렇게 사고 날 뻔한 경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거기 들어갔던 그 나왔던 양반이 차를 막아놓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들어오는 사람도 못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도 못 나가고 거기에서 정말로 아주 막깔지게 영어로 그렇게 막깔지게 이렇게 본토 발음으로 그렇게 표현을 잘하는 표현은 처음 들어봤대요. 정말로 영어로 정말로 그렇게 욕을 잘하는 거는 처음 들어봤대요. 그래서 정말 누가 저렇게 말을 잘하나 영어로 저렇게 찰지게 욕을 하나 싶어서 학다리를 항목을 해서 쭈뼛쭈뼛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바로 어저께만 하더라도 뉴욕에 있는 비행 청소년들을 위한 그 이사회 모임에 자기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주 알만한 그 교계의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도 뒤통수가 좀 따가웠던지 막 그렇게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다가 곁눈질을 살짝 돌리는데 바로 제 친구랑 눈이 마주쳤던 것입니다. 아마 저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사람의 핏기가 그렇게 한꺼번에 가시는 건 처음 봤다고 그럽니다. 그 순간 마치 귀신을 본 것 마냥 핏기가 가시면서 그렇게 삿대질하고 욕하시던 그분이 몸을 180도 돌리면서 차 안으로 들어가셔서 어떻게 차를 돌려서 그냥 뺑소니를 치는데 거기서 욕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금방 이것이 무슨 장면이 있었나 그 사람들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던 장면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장로님은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그때의 그분이 보신 것은 그 눈을 본 것은 육체적으로는 제 친구를 보았지만은 그 안에는 바로 어저께까지 그 옆에서 같이 앉아 있었던 자기의 그 거룩했던 모습과 지금 이 자리에서 욕했던 그 모습과 두 가지의 괴리감, 그 추락한 자기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은 그 모습을 견디지를 못해서 그 자리를 피해서 떠났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수치와 죄책감에서 나옵니다. 거기에서 수치와 죄책감이 죄를 통해서 그것이 결과로 나오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죄를 짓게 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 창세기 때부터 동산 나무 뒤에 숨었고 남에 대해서 책임을 죄책을 전제했던 그런 아담과 하와의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인류의 모든 문제는 난제는 바로 이 수치와 죄책감 이 둘 사이에서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귀결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베드로는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성공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가식자였음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물고기 잡힌 것만 성공으로 여겼으면 어차피 예수는 떠나게 되어 있고 한 달 뒤에 베드로는 내나 동일한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내나 죽도 먹은 자리고 내나 거기서 똑같은 일만 반복할 것인데 그런데 도망가고 싶은 자기의 모습을 이 풍요로운 풍어와 함께 있는 예수에게서 본 것입니다. 또 나는 죄인이라고 자기의 죄성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수치와 그 죄책감 견딜 수 없는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세 번째로 예수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고백을 할 때에 이것이 주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과 그 아픔은 내가 다 감당했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덮었다. 밤송이 같은 너의 아픈 상처, 너의 삐죽한 모습, 칼처럼 휘젓는 너의 그 독한 것들 내가 다 품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아픔을 주었던 그 아픔의 예수의 모습에는 우리의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픔을 주었던 우리의 수치와 죄악의 모습이 그곳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너의 수치를 완전히 가리겠고 너의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후로는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주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 계급장 달듯이 사명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부서지고 또 부서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진흙에서 연꽃이 피듯이 사명을 꽃피우게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부서진 자리가 바로 너의 인생의 전환점, 터닝포인트, 브레이킹포인트가 터닝포인트가 일어나는 자리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분이 불러주시지 않으셨으면은 그분이 나를 덮어주시지 않으셨으면은 그분이 나의 죄를 탕감해 주시지 않으셨으면은 나는 그 자리에서 지옥과도 같은 자리인데 지옥의 고통을 문을 그분이 닫아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가 나의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산 사람을 낚으리라고 하십니다. 업으로서의 과거의 좌절, 경험, 실패, 특징, 너의 과거의 어느 것 하나라도 업으로 살았던 것 버릴 거 없다. 너의 과거와 단절이 아니라 과거를 성화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너는 사람을 낳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선언이십니다. 내가 고기만 잡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통해서 사람을 낳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가 사람입니다. 너의 평범한 일상에서 천국을 건지는 내가 되겠다고 나의 일상을 승화시킵니다. 평범에서 영원의 문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내가 너에게 고기를 잡게 해서 너를 나의 제자로 삼듯이 너도 이런 일을 하는데 너의 일생을 바쳐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지금 너를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를 지금 이렇게 너에게로 다가오고 경계선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바다 안으로 조금 들어가게 하고 배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깊은 데로 가게 하는 이 순서를 통해서 고기를 잡는 이 순서를 통해서 내가 너를 낚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듯이 너도 이제 배운 대로 그대로 가서 행해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업으로 지금 내가 지금 만들어주듯이 너도 지금 그렇게 해라. 베드로의 이 순종을 통해서 사실은 베드로가 당장 누구를 낚았습니까? 자기의 친구, 동역자들, 이웃집, 친구들, 야고보와 요한을 낚았고 또 예수의 그 이 증거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의 이 순종을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성화와 나의 승화가 따로 사역과 소명이 사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실히 바로 이 사명을 성공시키는 첩경이자 그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고 직장을 가는 이유고 자녀를 키우고 결혼하는 이유이고 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으니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